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 이 고통, 고난,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통이나 고난, 환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것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 최고로 고통스러운 것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 우리가 보통 고통, 고난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이 신체적인 고통은 진짜 우리에게 직접적인 신체적인 아픔들은, 병들은 고통을 주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코로나 걸린 분도 있고, 또 대상포진 걸린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질병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질병들. 대상포진은 뭐 보통은 여자분만 걸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자분들도 요새 많이 걸리고, 또 예방주사를 맞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또 예방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대상포진이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상포진 걸린 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는 조그만한 빨간 점 하나인데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스칠 때마다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고난이에요. 육체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어떤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한 것, 우울증,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많은 경험하는 내면의 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신적인 것과 함께 감정적인 것을 구분했더라고요. 신체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정적인 건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느끼는,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먼저 천국 갔을 때 그 헤어짐에 그 슬픔, 감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또 누군가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관계가 깨졌어요. 사랑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이 감정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이 고통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냐면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의 모습은, 때로는 그 고난의 모습이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어떤 원치 않는 병을 겪게 되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피하게 돼요, 사람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게 돼요. 고립되는 거예요. 혼자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은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점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점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해결되는 건데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더 해결되지 않고 더 외로운 거예요. 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건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이 고난, 환난에 대한 것을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고난, 환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솔직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나?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없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이것이 죄와 고난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살인, 도둑질, 악행. 살인, 도둑질, 악행. 근데 동시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건 뭐예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악행에 동참하는 것. 그렇죠? 살인, 도둑질, 악행에 동참하는 것. 그 다음에 살인, 도둑질, 악행하도록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악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특별히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없나 나를 돌아보는 것이 계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래도 한번 당해봐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 좀 잠깐 작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진짜 이거는 큰일 날 일인데 그걸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너무나 결과가 보인다면 아주 심하게 싸울지라도 붙잡아야죠. 막아야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일을 간섭한다라는 것이 왜 고난을 받는 이유가 되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동참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죄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솔직히 우리의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 그런 것을 보통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은혜인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묵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 본다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첫 번째 나를 고립시킬 수 있어요. 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같이 도둑질을 해야 돼요. 같이 좀 짜가지고 훔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못해 라고 했더니 너만 깨끗하냐 하면서 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 전에 비즈니스 그 오너 밑에서 일한 경험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서로 간에 야, 월급도 짠데 우리끼리 적당하게 좀 그래도 좀 남겨야지 하면서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심상 그건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를 막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막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기도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지만 그것은 옳은 거예요. 이런 거 많잖아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그 실수가 많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계속 묻어갈 수는 없잖아요. 너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래. 너가 정직하다고 하면 얼마나 정직하다고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예화가 있는데, 그거는 설교 시간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내가 하고 싶었는데 예화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 거룩한 깨끗함을 갖다가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새삼스럽게 왜 그래?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너가 깨끗하다고 얼마나 깨끗하다고 지금 마치 사람을 모함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불시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불시험, 모든 것을 다 태우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연단은 이 불을 가하면 분명하게 불시험은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은 우리의 금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금을 순수하게 빼내기 위해서 열을 가하는데 이것도 너무 열을 가하면 그 금도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지만 하나님이 주는 불시험은 뭐예요? 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시험은 남아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고난이에요. 여러분, 근데 고난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괴로울까요? 괴로울까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도 그렇고 시편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세게 부르짖습니까? 이게 고난받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프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냥 다 훌훌 터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따르라고 그랬어요. 뭐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내려놓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예수를 따를 때는 정말 다 버려버리고 뭐는 확실하게 치고 십자가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결단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힘들지만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기만 하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데 일을 하기만 하면 100만 불 준다고 해봐요. 진짜 고통스럽고 거의 죽을 것 같지만 100만 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오징어 게임도 다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서도 정말 투자합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지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요새는 뭐 사람들도 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일수록 십자가 그냥 목걸이를 더 크게 하고 다녀요. 연예인들 한번 봐보세요. 뭐 십자가 목걸이 그냥 크게 하고 귀걸이 크게 해가지고 나는 예수를 잘 믿나 했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관한 뉴스들을 보면은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요즘은 이 십자가라는 것이 미의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십자가가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제일 부끄러워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내가 제일 부끄러워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제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인정하라 했을 때에 정말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막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줄 서가지고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딱 하는 게 뭐였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선교사들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막 첩두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런 부끄러운 것들, 술에 중독된 것들, 맨날 기생집만 찾아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고난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들린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솔직히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원치 않는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딱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눈빛이 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숨기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정도를 갔을 때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는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막 세상이 마치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막 하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원치 않지만 좀 부끄러워지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가는 거라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의 사람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비워 많이 하지만 마음은 비우면 비울수록 공허해요. 마음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고난이 우리가 은혜라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묵상하기로 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다시 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에 연합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소망하며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성공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이 없다면 자꾸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다 한번 경험했잖아요. 좋은 학교를 가지만 다른 애하고 비교한다면 더 좋은 학교가 있어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비교해 보면은 더 돈 많이 주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자족하는 마음,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좋은 학교, 뭐 남들이 이야기하는 학교 가는 것이 그 아이의, 그 자녀의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나는 지금 이것이 그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나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돼 하면서 막 기도도 못하고 혼자 막 마음 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또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니까 내가 참아내야 돼. 내가 이겨내야 돼. 막 혼자 그러면서 혼자 막 괴로워해요. 그럼 해결됩니까? 해보셨어요? 더 열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막 괴로워하는데 어떨 때 나한테 고난을 주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전혀 나의 고난과 상관없이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냥 이거 완전히 치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치욕. 치욕.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수치스러운 가운데에 아 정말 괴로운 가운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또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서 이 아침에 이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성령이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는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또 우리도 느껴요. 아,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구나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